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도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나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등과 같이 유명한 오케스트라는 그 오케스트라가 자리 잡은 도시의 이름을 따라서 명명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독일 라이프치히에 있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관현악단인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는 좀 다릅니다. 게반트하우스는 오케스트라나 악기, 연주회장 등과 같은 음악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말이라 약간 의아하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게반트하우스를 사전에서 찾으면 피륙진열소, 중세 대도시에 있었던 직물조합회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로 하면 섬유회관과도 비슷합니다. 직물업자들이 모여서 회의도 하고 그들이 만든 직물들을 전시도 하고 보관도 하는 장소를 일컫는 말입니다. 이런 건물을 지칭하는 말이 공연장의 이름이 되고 오케스트라의 이름이 된 연유는 이러합니다. 1743년 라이프치히에서 직물업자 12명의 음악가들을 초청해서 한 달에 한 번씩 각자의 집을 돌아가면서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이 조촐한 음악회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음악회에 동참하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나게 되었고 따라서 장소가 점점 더 비좁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구한 해결책은 직물업자들이 사용하던 회관 게반트하우스에서 공연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장소가 넓어지게 되자 더 많은 음악가들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또 좀 더 편한 자세로 연주회를 감상할 수 있도록 게반트하우스 내부도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상인들이 회원으로 가입했고 상인들은 돈을 모아서 게반트하우스 연주회를 이어갔습니다. 1784년 따로 콘서트홀을 지어서 보금자리를 옮겼지만 이름은 바꾸지 않고 그대로 게반트하우스라고 했습니다. 처음엔 전문 연주장도 없었고 직업 공식적인 오케스트라도 없었고 전문 사회 지휘자도 없었던 게반트 하우스 음악회에 1835년 마침내 상임 지휘자가 부임하게 되었는데 그가 바로 작곡가 멘델스존입니다. 12명의 직물업자들이 뜻을 모아서 12명의 음악가와 함께한 소박한 음악회가 다른 중소 상인들의 관심과 애정으로 콘서트 홀도 만들고 인류 오케스트라로 발전한 이 일은 라이프치히의 자랑과 긍지가 되었습니다. 라이프치히에서 게반트 하우스 오케스트라가 태동하고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곳에 직물업이 발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고대 소아시아의 라이프치히와 같은 도시가 두아디라였습니다. 두아디라는 버가모에서 동남쪽으로 약 80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었고 사데는 두아디라에서 65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아디라는 버가모와 사데를 잇는 길목 역할을 했고 뿐만 아니라 소아시아의 수도였던 버가모의 관문 역할도 했습니다. 두아디라에 군대가 주둔하기는 했지만 성을 쌓을 만한 고지나 언덕이 없었기 때문에 적이 침입하게 되었을 때 오랫동안 적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발발했을 때 두아디라의 중요한 역할은 수도 버가모가 전쟁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었습니다. 두아디라에는 앞의 세 도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처럼 종교적으로 황제의 숭배 중심지도 아니었고 그리스 신들의 웅장한 신전들도 없었습니다. 단지 아폴로가 이 도시의 수호신이었고 삼바테라는 유명한 여자 무당이 있어서 사람들에게 미신을 조장했습니다. 두아디라는 주님께 편지를 받은 소아시아 7개 도시 가운데서 가장 작고 가장 덜 알려진 도시입니다. 하지만 평지 위에 세워진 도시였기 때문에 각종 중소상공업이 발달했습니다. 피혁업, 청동업, 도자기업, 제빵업, 노예매매업 등이 발달했고 그 중에서도 특히 염색업과 모직물 거래는 소아시아의 중심지였습니다. 이러한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상인종합, 조합, 길드가 아주 활성화되어 있어서 상거래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조합에 가입하지 않고서는 몹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두아디라의 조합이 얼마나 왕성했던지 당시 동전에는 청동업자, 직물업자, 도자기업자, 제혁업자 등의 길드가 새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성경에 두아디라 출신의 인물이 딱 한 명 나오는데 사도행전 16장 13, 14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세 꽃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사도 바울 일행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빌립보에 도착을 했지만 아무도 반겨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되었을 때 유대인들이 모여 기도하는 기도처라도 있는가 해서 강가로 나갔더니 거기에 몇몇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두아디라 출신의 루디아가 있었는데 그는 두아디라에 있을 때 회당에서 유대교의 가르침을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들리게 될 때에 주님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루디아를 만났던 때와 사도 요한을 통해서 두아디라에 편지를 보낸 때 사이에는 약 40년의 간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루디아는 나중에 고향으로 돌아가서 두아디라 교회에 크고 작은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루디아의 직업이 자색 옷감 장사라고 합니다. 자색 옷감은 두아디라의 특산물이었습니다. 자색 염료는 조개류나 굴, 새우, 게 등의 각각 류에서 채취를 하거나 꼭두선이라고 하는 쌍떡이 식물의 뿌리에서 채취하는데 자색 옷감으로 만든 옷을 구입하는데 천 데나리온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색 옷감으로 만든 옷을 한벌 구입하려면 3년치 연봉이 있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루디아는 의류로 국제 무역을 하는 여 사장님이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두아디라의 왕성했던 상업 조합이 그리스도인들을 힘들게 만들었던 것은 단지 그 조합에 가입하지 않으면 경제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어떤 경제적인 이유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각 상업조합들이 회식을 할 때에 주로 아폴로 신전에서 이루어졌는데 이 회식은 아폴로에게 고사를 지내는 것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회식에서 먹는 음식, 특히 고기들은 전부 아폴로에게 고사 지냈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고사에 동참하고 고사에 드려졌던 음식을 먹는 것이 쉽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회식은 언제나 과음으로 또 풍기문란으로 이어졌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직장인들이 고깃집에서 회식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2차, 3차 술집을 가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런 세속적 가치관이 두아디라 교회 속으로 고스란히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날의 교회, 특히 한국 교회는 두아디라 교회를 참 많이 닮았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주님께서는 두아디라 교회에 편지를 보내게 하셨습니다. 두아디라는 주님께 편지를 받은 소아시아 7개 도시 가운데 가장 작고 가장 덜 알려진 도시였지만 일곱 교회 중에서 가장 긴 편지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작은 도시 두아디라를 눈여겨보지 않았을지라도 주님께서는 그곳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세심하게 보셨던 것입니다. 1992년 7월부터 제가 고등부 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 이듬해 중순에 컴퓨터를 구입해서 그때부터 설교문과 문서 작성을 컴퓨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 컴퓨터 속에는 그때부터 행한 설교문과 만든 문서들이 있습니다. 아주 가끔 예전의 설교문을 읽거나 문서를 찾아볼 때가 있습니다. 15년 전, 20년 전 학생들에게 행한 설교문을 읽으면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도 아주 부끄러워집니다. 설교문이 너무 조잡하게 보이는 것은 물론이고 당시 그 설교를 들었던 학생들이 참 어려웠겠다라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그러면 당시 그 학생들에게 참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때의 그 설교들은 저의 최선이었습니다. 토요일 밤에 방바닥에 등을 붙이고 잔 날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책상 앞에 앉아서 잠시 쪽잠으로 밤을 새운 날도 정말 많았습니다. 예전에 설교문을 보는 것보다도 당시에 아이들에게 더 미안한 마음이 드는 때는 주소록을 볼 때입니다. 어떤 아이들은 여러 가지 일들이 생각나는 반면에 어떤 아이들은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또 어떤 아이들은 얼굴이 기억나지 않고 또 어떤 아이들은 이름조차 생소하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 아이들은 틀림없이 그때에도 제게 소외되었던 아이들이었을 것입니다. 인간인 저는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제가 최선을 다했다고 해도 뒤돌아서 보면 부족한 것이 너무 많고 제가 돌보아야 했지만 하지 못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르십니다. 주님은 창조주이시며 전능자이시기에 주님의 한계 밖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와 같이 작은 도시에 있는 교회도 주님은 세심하게 알고 계시며 가장 세세하게 편지를 써서 보내게 하셨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편지를 보내게 하시는 주님은 불꽃 같은 눈을 가지셨고 주석과 같은 빛난 발을 가지셨다고 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우주적인 통치자가 되심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인간의 눈은 겉에 보이는 것만 볼 수 있고 앞에 있는 것만 볼 수 있고 또 빛이 있어야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꽃 같은 눈을 지니신 주님은 보시지 못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 마음 깊은 곳까지 꿰뚫어 보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확고부동한 힘과 능력은 주석의 무거움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견고합니다. 또한 두아디라 교회에 편지를 보내게 하시는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은 바로 이 구절밖에 없습니다. 두아디라를 지켜주는 수호신으로 섬겼습니다. 그가 두아디라를 침략하는 적군들을 막아주고 자신들의 조합을 지켜주어서 경제적으로 윤택하게 만들어주고 가정도 지켜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아폴로가 제우스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인 나 예수가 너희를 책임지는 존재이고 너희를 다스리는 존재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19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주님은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 네 가지 믿음, 사랑, 섬김, 인내를 안다고 하셨습니다. 사업은 뒤에 있는 네 가지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사업과 행위는 같은 단어입니다. 주님께서는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 이 네 가지를 칭찬하셨습니다. 첫째로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고 자칭 사도라 하는 사람들도 시험하여 그들의 거짓됨도 드러내었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참고 게으르지 않았지만 아쉽게도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책망을 들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른 교리, 신앙의 정통성을 지키려고 하다가 더 중요한 사랑을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두아디라 교회는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은 자주 십자가와 연결이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고 우리가 그 독생자를 믿어서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생이 필요한 우리에게 영생을 그냥 나누어 주실 수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독생자를 우리가 있는 자리까지 내려오게 하셔서 십자가에 죽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입니다. 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버리시는 것이었습니다. 참 사랑은 자신의 소유를 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버리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지만 나 자신을 버리는 것은 훨씬 더 어렵습니다. 올해의 감동 뉴스 가운데 하나는 선로에 떨어진 취객을 구한 대학생에 관한 기사입니다. 지난 5월 18일 밤 11시경 경부선 평택역에서의 일입니다. 한 취객이 승강장에서 비틀거리더니 아래 선로로 떨어졌습니다. 선로에 떨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힌 그 취객은 잠시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때 화물열차가 경적을 울리며 역 구내로 진입하고 있었고 열차가 진입하니 조심하라는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순간 대학교 3학년 정영훈 씨는 선로로 뛰어내렸습니다. 그러나 취객을 승강장으로 들어서 올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했습니다. 그래서 선로 옆 안전 통로 쪽으로 취객을 끌어당겨서 겨우 몸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3초 후 두 사람 곁을 화물열차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선로에 떨어진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서 그를 건져 올려주는 것은 참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걸을 수 있기 위해서는 솔로에 떨어진 사람도 손을 내밀어서 내민 그 손을 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솔로에 떨어진 사람이 정신을 잃고 있을 때는 손을 아무리 내밀어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방법은 한 가지, 그 역시 솔로에 내려서 같은 위치가 되는 것입니다. 열차가 들어오는 상황에서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 목숨을 걸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대학생의 행동은 참 감동적입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감격스러운 것은 우리는 본래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었는데 주님께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솔로로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하시고 당신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그 출발은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먼저 그런 사랑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두아디라 교회가 갖고 있는 사랑을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중 사랑이 처음 사랑보다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중 사랑이 처음 사랑보다 더 넓고 더 깊은 사람은 참 복됩니다. 둘째로 두아디라 교회는 믿음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먼저 하나님을 찾은 사람이 없습니다. 혹 자기 속에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다 했더라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순간에 자기가 가진 갈망보다도 하나님이 자기를 먼저 찾아오셨고 그 갈망마저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 우리의 열정이나 우리의 의지, 정성, 능력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믿음이 작다고 꾸중하시기도 하시고 믿음이 크다고 칭찬하기도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두아디라 교회의 믿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과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그 믿음이 처음보다 나중이 더 많다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각자 각자를 향해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세 번째로 두아디라 교회는 섬김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주님께서는 두아디라 교회가 섬김도 처음보다 나중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이 길어질수록 섬김은 상승곡선을 걷기도 하고 하향곡선을 걷기도 합니다. 섬김은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섬김은 나를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응답입니다. 나의 섬김이 과거보다 지금, 지금보다 미래에 더 많아지기 위해서는 주님과 더욱 친밀하셔야 합니다. 섬김은 단지 나의 취미 활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복음성가 중에 주 내 마음에 오신 후에 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 가사가 이러합니다. 주 내 마음에 모신 후에 주 날 인도하시네. 주께 내 마음 드린 후에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욱 섬길수록 귀한 주님. 더욱 사랑할수록 주 날 사랑해. 매일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네.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우리 100주년 기념교회도 주님을 더욱 깊이 섬김을 통해서 처음 섬김보다 나중 섬김이 더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토요일 청소 섬김에서, 주방 섬김에서, 차량 안내 섬김에서 주님의 칭찬과 마음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기쁨이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네 번째로 두아디라 교회는 인내도 있는 교회였습니다. 인내를 뜻하는 헬라어 단어 휘포모네는 휘포메노라는 동사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무엇 무엇 아래를 뜻하는 전치사 휘포와 머물다를 뜻하는 동사 메노에서 나왔습니다. 인내는 주어진 상황을 외면하거나 도피하지 않고 견고히 서서 끝까지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 것은 우리의 삶과 신앙이 우리의 생각대로 전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기도 하고 삶과 신앙이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1년 중에 직장은 가고 싶은 날만 가도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신앙생활도 성경을 넘기기만 하면 저절로 이해가 다 되고 눈만 감으면 기도 제목이 한 줄로 정리가 되고 기도 응답도 즉각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에는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상황, 우리가 피하고 싶은 환경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끝까지 버티며 견디면서 성숙해져 갑니다. 그래서 인내가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열매는 좋은 인격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있는 사랑과 믿음, 섬김, 인내라는 나무가 처음에는 묘목이었는데 나중에는 아름드리 나무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두아디라는 소아시아에서도 작은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두아디라가 작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가장 긴 편지를 써서 보내셨습니다. 주님께서도 작은 도시에서 태어나셨고 또한 말 구유에 태어나시는 작은 자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오실 것을 예언한 미가서 5장 2절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베들레헴이 작다는 것은 크기를 나타내는 말이기도 하지만 천하고 보잘것없는 상태를 뜻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낮은 자로 작은 자로 오셨기 때문에 주님은 큰 사람은 물론 아무리 작은 사람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당시 두아디라 사람들은 자신들의 사업과 가족을 상인 조압이 지켜주고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가 보호해 준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가족들을 돌보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일터를 지키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또한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우리를 영원히 책임져주는 분은 누구십니까? 이 질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진심으로 답하고 그분을 우리의 인생의 목적으로 살아간다면 그분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지키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다시 확인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간은 약함과 악함으로 인해서 작은 것들을 무시하기도 하고 돌아보지 못하는 때도 있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으신 분이신 것 또한 감사합니다. 두아디라에 있었던 신전에서의 고사와 회식, 그 이후의 추한 행위들은 이 시대에도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그러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며 그러한 향락, 퇴폐 문화가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 연륜이 길어질수록 두아디라 교회가 그러하였듯이 사랑과 믿음, 섬김, 인내의 폭이 더 넓어지고 깊이가 더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거저 주신 믿음을 더 큰 믿음으로 주님께 보여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주님을 더욱 신실하게 섬김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에도 성실함이 나타나게 하시고 때때로 우리의 생각이나 계획과 다르게 인생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우리를 있게 하신 자리를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격이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주님의 칭찬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격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